음식을 먹을 때 그냥 맛있게 먹고 즐기기만 했었는데요. 우리가 늘 먹는 밥상과 그 음식 하나하나가 이렇게 깊은 역사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죠? 천년의 밥상,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앞으로는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경건한 마음으로 유구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밥을 먹다가는 체하겠죠. 진짜 이 세상 무엇이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역사를 알게 된 음식을 대할 때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 같습니다.
어쩌죠? 오늘 함께 읽어볼 밥상 이야기들은 아프고 슬픈 역사를 지닌 음식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한 맺힌 눈물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음식들, 오늘은 그 절절한 마음을 밥상 위에 차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김창완의 점심시간 칼국수집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런 말 있죠. 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봐야 그 저희 철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런 건가요?
저 잘 몰라요.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마 그 오래 뭐 고난을 받거나 굶거나 하다가
네.
이렇게 밥이나 빵을 먹으면 왠지 이제 울컥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굶어서 먹을 때 눈물 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일단 먹기 바쁘지.
그러니까.
네. 네. 슬픈 감정은 다음이고 일단 먹.
알잖아요.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압니다. 그러니까. 네. 허기 채우는 게 급한 거죠.
그러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책의 내용들 속에 나오는 메뉴들은 오프닝에서 아프고 슬픈 역사를 지닌 음식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 오늘 소개해드릴 메뉴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눈물 젖은 빵 이상이었을 겁니다. 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슬픈 음식들이었는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전일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대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일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일기 페이지 있습니다. EBS 고전일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하고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일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8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저희 고전일기 공개방송 고전 콘서트가 열립니다. 장소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트라이벌, 5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최첨단 공간에
네.
고전일기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닐라 어쿠스틱과 가요계의 원조 요정 혜은이 씨도 함께하는 고전 콘서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 명강의를 준비하고 계신 강사는 한비자 편에서 열연을 해주셨던 단국대학교 김원중 교수님입니다.
오, 고전 콘서트 하니까 왠지 한복 입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개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고요. 오시는 길과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먹을거리,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우리의 역사, 오한샘 최유진의 천년의 밥상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원나라의 공료로 끌려간 여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먹었던 음식은 다음 중 무엇이었을까요? 1번 상추쌈, 2번 묵은지.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힌트 주세요.
뭔가 이렇게 척 얹어서 먹는 거. 척 얹어. 예, 그렇습니다.
아.
정답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럼 얼른 낭독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슬픈 밥상 첫 번째 메뉴는요, 상추쌈입니다. 고려 여인들의 향수를 담은 밥상, 상추쌈. 1231년 원나라가 고려를 침략한다. 그 후 30여년에 걸쳐 일어난 7번의 침입과 내정 간섭. 하지만 원나라의 야만적인 행태는 끝을 몰랐다. 공렬한 곡물로 바치는 여자. 그렇게 고려의 처녀들은 원나라의 공료로 끌려가 궁녀나 시녀가 된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들 중 몇몇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원나라 궁중에 상추를 심기 시작했다. 고려 여인들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향의 맛을 느꼈던 유일한 먹거리 상추쌈.
해당화는 꽃이 붉어 좋고 살구는 빛이 누래서 보기 좋구나. 더 좋은 것은 고려의 상추로서 마고의 향기보다 그윽하구려. 원나라 시인 양윤부.
그 후 상추쌈은 된장조치와 웅어감장과 함께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즐겨 먹었으며 왕조의 마지막 주방 상궁이었던 한희순 상군에 의해 궁중의 상추쌈, 상차림이 오늘까지 전해지게 된다. 장똑똑이 자방과 약고추장을 함께 곁들이는 궁중 상추쌈 상차림.
상추는 성질이 차고 맛이 쓰며 오장을 편하게 하고 가슴에 막혔던 기를 통하게 하는 채소다. 동의보감.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먹먹했던 고려의 여인들. 그녀들의 향수를 달래주었던 밥상. 상추쌈 상차림.
쌈 싸먹는 행복. 고깃집이든 횟집이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쌈이다.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기 한 점을 초록빛 싱그러운 상추잎 위에 얹어놓는다. 쌈장 혹은 기름장에 찍어 보자기를 싸듯 정성스럽게 상추잎을 여민다. 그렇게 싼 쌈을 크게 벌린 입 안으로 털어넣는다. 이 모습은 어딜 가든 볼 수 있는 우리네 모습이다. 그리고 그 순간의 행복을 무엇에 비할까? 상추, 깻잎 등을 기본으로 소금과 식초에 절인 쌈무, 간장에 절인 깻잎 등 다양하게 발전한 장 문화만큼 우리의 쌈 문화도 참으로 다채롭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과연 언제부터 쌈을 싸먹게 됐을까?
고려 사람들은 생채에 밥을 싸서 먹는다.
단군에서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해동 역사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이를 미뤄볼 때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쌈 문화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물음이 따라간다. 왜 싸먹게 된 것일까? 비슷한 식문화를 교류하며 발전시켜온 한, 중, 일 세 나라. 그러나 이 세 나라 중 쌈을 싸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세 나라 모두 밥을 주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왜 채소에 밥을 싸먹는 문화가 발전했고 중국과 일본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밥을 먹는 식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 평평한 수저를 이용해 밥과 국을 오가는 우리나라.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왼손에 밥그릇, 오른손엔 젓가락을 들고 먹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과 견주어 왼손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채소를 왼손에 쥘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과 중국은 밥그릇을 들고 먹기 때문에 국물이 많은 요리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흘리지 않고 밥 공기에 담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식습관은 그렇지 못하다. 양념을 재워 구운 고기나 생선을 조린 요리를 떠올 때 밥 공기까지 도착하는 동안 국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을 한 상에 차리는 우리의 음식 문화에서 반찬을 떠오면서 육즙이나 국물이 흐르는 것은 함께 먹는 일을 불쾌하게 했으리라. 그래서 채소를 받쳐먹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쌈 문화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모든 것은 필요에 따라 태어난다. 둘러앉아 고기 한 점을 먹는 그 순간에도 함께 먹는 일을 배려하려 했던 마음은 우리의 쌈 문화를 만들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피는 문화, 그것이 진정 함께 먹어 행복한 쌈 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낭독에 이어서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듣고 왔습니다.
네.
공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예로 팔려간 거잖아요. 어린 여자애들인데 남의 나라에 끌려가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얼마 전에 TV에서 했던 사극 기왕후가 생각나요. 공녀로 끌려갔다가 왕후가 된 여인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원나라 네. 때. 원나라 때 그 고려의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공녀로 끌려가서 고관 대작 들의 집에서 하녀로 일을 했죠.
아, 그렇구나. 이
기황후는 그 몽골 황제의 눈에 들어서 네. 황후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황후의 친인척들이 고려에서 네. 아주 위세를 떨었죠. 어쨌든 이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말이에요. 곡물로 바쳐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네.
곡물로 바쳐졌는데 사람 대접을 받았겠어요?
그 머릿속에 네.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고향집이 그리워서 상추를 심었는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상추쌈을 싸서 먹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입 한가득 그냥 상추쌈 넣고 다 같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그 상상을 해봅시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몽골 시대에
네.
고려 공녀들 동창회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추석 때 이럴 때 모여서 자 우리 상추쌈 한번 먹자. 얘들아 왼손 펴라 상추 하나씩 다 올려놔
네.
밥 퍼라 밥 올려놔 고기 올려 고기 탁 올려 김치 올려놓고 싸라 먹자 아주 이제 상추를 입안 가득 콕 이렇게 네. 물었는데 다들 서로 보면서
울어
아니지 그럼? 그게 아니지 처음에 웃어야지
아 웃어야 돼
입이 이렇게 팍 터질 것 같으니까 서로 보면서 막 웃는 거야 막 웃으면서
웃다가 울어?
웃픈 거지.
웃픈 거네. 네. 아,
웃다가 진짜. 울면서 끝나는 걸로 그냥 거기서 엔딩으로.
아, 네.
하여간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렇게 쌈은 맛있지만 그게 네. 고향의 맛이잖아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어요, 정말.
네.
우리가 사실 고기나 회를 먹을 때 기분 좋게 상추쌈을 싸먹는데
네.
이 속에 이런 슬픈 역사가 깃들어 있으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앞으로 상추쌈 보면 그냥 옛날에는 맛있게 먹었다면 지금 좀 슬퍼질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네.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 쌈을 싸주세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중국, 일본, 한국 다 비슷한 음식 문화가 있지만 우리만 쌈을 싸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참 신기하죠.
네. 네.
근데 보통 중국, 일본은 이렇게 그릇을 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고 먹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내려놓고 먹으니까 왼손이 자유로워서 여기다 쌈을 싸 먹었다.
아,
이런 설이 참 설득력이 있네요.
그렇네요.
예.
근데요, 상추에는 약효가 많다면서요?
상추는 약효가 많고 천금같이 귀하다고 해서 천금채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오, 그래요.
잎이 뭐 붉은 것도 있고 녹색 거가 네. 있잖아요. 맛은 쌉쌀하면서도 달콤하죠.
그렇죠.
그리고 상추는 열을 내리게 한다고 그래요. 가슴에 맺힌 열을 제거한다고 그러죠.
다행히 상추를 먹으면 마음이 진정이 좀 되겠네요. 상추 많이 먹으면 왜 졸린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추를 먹어서 졸린 건지 아니면 너무 상추쌈을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졸린 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실제로 그 상추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시험 공부 잘 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네. 역시 초등학생인데 시험 기간에 상추를 먹지 마세요. 이렇게 답을 올렸다고 그래요. 둘이 굉장히 진지하게 주고받는 질문을 보고 제가 참 웃기면서도 귀여웠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렇구나. 저 낭독 중에 상추쌈과 함께 먹는 음식으로 장똑똑이 자반이 등장했었는데
네네.
무슨 자반이 똑똑한가 봐요. 장똑똑이 자반?
장똑똑이 자반은요.
네.
쇠고기를 똑똑똑똑똑 채를 썰어서 밑간을 해서 끓여서 양념장으로 조린 음식. 쉽게 말해서 이제
불고기 아닌가?
아 불고기가 아니고 쇠고기 장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조림.
예.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똑똑해서 장똑똑이가 아니군요.
네.
그러면 고추장은 고추장인데 약고추장은 또 뭐예요?
약고추장은 찹쌀을 가지고 담그는데요. 보통 고추장보다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서 색깔이 검붉고 맛이 더 좋은 고추장이라고 합니다.
아, 뭔지 느낌 왔습니다.
네.
장똑똑이 자반하고 약고추장, 현대식으로 하면 볶음 고추장이잖아요. 여행의 필수 볶음 고추장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막 소고기도 들고.
그 볶은 고추장이 그게 공중에 약고추장하고 장독독이 잡아나고 맛과 격이 같겠어요.
지금 나 혼난 거야? 죄송합니다.
혼난 겁니다.
네, 혼난 거야. 그건 네. 그렇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슬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는 순무 김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고종의 못다 이룬 꿈이 담긴 밥상 순무김치.
삼가 아뢰옵건대 전하께서는 친친의 서열에 있는 사람을 지위를 높이고 녹을 많이 주되 국정에는 간여하지 말도록 하소서.
마땅히 친하여야 할 사람과 친함을 뜻하는 친친. 이는 고종의 마땅히 친하여야 할 대왕궁과의 관계를 지칭한다. 며남 최익현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로 10년에 걸친 흥선대원군의 섭정은 마침내 막을 내린다. 13세의 나이에 왕좌에 올랐지만 아버지 그늘에 가려 단 한 번도 친정을 펼칠 수 없었던 조선의 26대왕 고종. 왕권을 회복한 그는 곧바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다. 1893년 강화도 갑곶진 근처에 세운 통제영학당. 오늘날 해군사관학교의 모태이자 해군 창설의 기초가 된 이곳은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으로 시작된 이양선의 도발에 맞서고자 해군력을 증강시키려고는 고종의 절실한 꿈이 시작된 곳이었다. 고종의 요청으로 당시 해양 강국이었던 영국은 장교 콜웰과 부하 커티스를 파견하게 되고 그들은 이곳 강화도에서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근대적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조선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굳건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싹틀 무렵 콜웰 대위는 고종이 마련해준 거처 뒷마당에 씨앗 하나를 심는다. 보랏빛이 도는 영국의 순무종자를 우리 땅에 처음 심은 영국의 장교 콜웰. 이후 콜웰의 순무는 흰뿌리가 특징이었던 조선의 토종 순무와 만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늘날의 강화 순무가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무의 달콤한 맛과 배추의 알싸한 향을 함께 지는 강화 순무.
봄에는 새싹을 먹고 여름에는 잎을 먹으며 가을에는 줄기를 먹는 순무는 황달을 치료하고 오장에 이로우며 씨를 말려서 오래 먹으면 장생할 수 있다. 동의보감.
나박하게 썬 순무를 고춧가루와 파, 마늘과 젓갈을 넣어 버무려 만드는 순무김치. 급변하는 정세 속에 서구 열강들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고종의 열망은 일제의 방해, 공작 속에 힘을 잃어갔지만 격동의 시대에 근대적 조선을 꿈꿨던 고종의 바람은 강화도의 순무김치 속에 여전히 담겨있다.
강화도령의 순무김치, 강화도의 향토 음식 순무. 순무가 영국의 순무종자와 교배되기 전 하얀 속살의 강화 순무였던 시절에 이를 참으로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 고종의 선대 임금인 철종이다. 조선 25대 왕 철종은 사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다 세도 정치에 떠밀려 하루아침에 왕이 된 인물이다. 철종은 사도세자의 증손자며 정조의 이복동생 은원군의 손자였지만 할아버지 은원군은 홍구경과 모반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의 할머니는 천주교 신자라는 죄로 처형당했다. 형은 민진용의 오간 사건으로 사형당했고 아버지는 한양을 떠나 강화도에 피신하고 있었지만 그 또한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처형당했다. 그렇게 모진 고초 속에서 간신히 목숨만은 유지했던 비운의 왕족이 바로 훗날의 철종 강화도령 원범이었다. 어쩌면 그는 권력과는 무관하게 살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 가족 모두가 서로 다른 이유로 피해 숙청을 당했던 만큼 원범은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조용히 살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헌종이 후사를 남기지 않고 승하자 원범은 순조의 비인 순원 왕후에 의해 왕위에 오르게 된다. 안동김 씨 세 도가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힘없고 무지한 왕이 필요했고 그들의 생각이 바로 원범에게 미친 것이다. 하루아침에 임금이 되면서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참으로 생소했을 것이다. 경치 좋은 곳에서 자연과 벗하며 욕심 없이 지냈던 강화도령이 궁궐의 지엄한 법도 앞에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 그 답답함을 달래줬던 것이 강화도의 별미 순무김치였다고 한다. 기록에는 철종이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한 가슴 통증을 많이 호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순무김치를 먹고 나면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한다. 마치 하늘을 자유롭게 논일던 새 한 마리를 철창에 가둔 형상이다. 그래서일까? 철종은 재위 14년 만인 1863년 33세의 나이로 단명했다. 철인 왕후 김씨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나 일찍 죽었고 후궁과 궁녀들에게서 얻은 아들 넷도 단명했다. 최근 강화도에 첫사랑길이라는 도보 여행길이 생겨났다고 한다. 강화도령 원범과 그의 첫사랑인 강화도 처녀 봉희가 나누었던 풋풋한 사랑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길이라고 한다. 그 소식을 들으니 철종의 삶이 더욱 애잔하다.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꿈꿨던 그가 세도가들에 의해 원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다 짧은 인생을 마감했다. 얼마나 고향 땅을 밟고 싶었으면 순무김치를 먹고 통증을 가라앉혔을까. 순무김치를 앞에 두고 고향 땅, 고향의 공기, 고향의 햇살을 그리워했을 철종이 눈앞에 선하다.
네, 낭독에 이어서 조관우의 하늘, 바다, 나무, 별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네.
원나라에 끌려가고 일본이 침입하고 정말 화가 나는 분노의 시대 음식들이에요.
네.
철종이 된 원범이 큰아들이 아니었고 형이었는데
형이 있었죠.
예, 예, 그럼 형이 왕위에 올랐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민진용의 오간 사건으로 사형을 당했어요. 민진용의 오간 사건, 요거 어떤 사건입니까?
이 고종의 원래 할아버지가 은원군인데요.
네.
강화도에 유배된 은원군의 손자 원경이 이 철종의 형이었어요.
네.
형인데 이 원경을 왕에 추대하고자 민진용이라는 사람이 박준수, 이원덕 등과 공모해서 역모를 꾀하다가 발각돼서 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이죠.
아.
그래서 원경도 사사가 됐어요.
네.
그의 동생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있었는데 이제 철종이 돼서 나중에 이 형인 원경도 회평군으로 다시 추대가 됐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철종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올라서
그렇죠.
강화도령으로 농사지으면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바로 순무김치를 먹었던 거구나.
한 나라의 왕인데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그 궁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네요.
그 뭐 농사지으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자기가 원하면은 강에 가서 개울에 가서 몇 감고 그렇게 그러던 철없는 철종을 데려다가 이제부터 왕입니다 하니까 천자문을 배웠어 뭘 배웠어 뭐
그러니까.
사서삼경을 알아 뭘 알아 근데 뭐 신하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아유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어유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어우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 왜 그러십니까 전화 갑자기 고향에서 먹던 순무가 생각나오 순무를 좀 김치를 해서 데려가서 갖다 주니까 탁 먹고 좀 가라앉네 이런 거 아니야 안 됐지.
그렇군. 진짜 안 됐다.
네.
철종이 거기다가 첫사랑 봉희하고도 헤어져야 했던 거잖아요. 이 이야기도 좀 짠하고요.
그렇게 이게 사실 예전에 사극으로 드라마도 했었어요.
그래요?
네, 강화도령이라고 그 저 최수종 씨가 맡았었죠. 강화도령. 네. 강화도에 그래서 이 원범과 봉희의 이야기를 기념하는 첫사랑길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시간 나면 한번 가서. 풋풋한 사랑의 흔적을 따라가 보고 싶네요.
네, 그럼 네. 저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네요. 그런데요, 네. 순무가 무보다 역사가 더 길다면서요?
순무를 만청이라고 하는데
네.
무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야채 맞습니다. 이게 제갈량 시절에 이
네.
제갈량 시절이 언제 도대체 기원 후 약 한 3-4세기쯤 될걸요? 네. 삼국시대 때니까. 네네. 순무를 심어서 병사들의 양식으로 보급했다고 해서 제갈채라고도 하고요.
우와.
기침할 때 종양이 생겼을 때 효과가 좋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치매에도 좋다고 그러네요.
아, 순무가. 순무는 글씨나 꽃도 약으로 쓴다는 말을 어디서 살짝 들은 것 같거든요.
황달 치료제로 쓴다고 그러죠.
네.
또 순무씨는 네. 뱃속에 종양을 없애고 눈도 밝힌다고 그래요.
우와.
오래 복용하면 곡식을 끊고 장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순무씨.
도사들의 음식.
순무씨를 어서 좀 구하고 싶은데 순무씨 먹으면 밥을 안 먹어도 오래 살 수 있다고 진짜요?
궁금하면 직접 해보든가.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와!
함께 읽고 계신 책은 오한샘 최유정의 천년의 밥상입니다.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나라의 공료로 끌려간 여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먹었던 음식은 다음 중 무엇이었을까요?
네.
1번 상추쌈, 2번 묵은지.
자, 왼손에 올려놓는다는 거.
네, 올려야
그리고
돼.
그리고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함께 이제 해서 보자기 싸듯이 싸서 먹는다는 거 힌트입니다.
네.
아까 저 쭉쭉 찢어서 먹는다고 했던 권진영 씨의 힌트는 잘못된 힌트니까.
아니, 저는 그 쭉쭉 찢어서 그 위에 같이 올리는 걸
교란
좋아해요.
작전에 속지 마시고요.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세 번째 메뉴 들어갑니다. 슬픔의 절정을 달리는 음식이에요. 콩깻묵과 단무지. 콩깻묵과 단무지. 이 음식이 그토록 슬픈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둠 속에서 찾아 헤매던 봄,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밥상, 콩깻묵과 단무지. 1미터도 안 되는 폭, 어두컴컴한 갱도 속으로 오늘도 들어간다. 갈 수 없는 고향 땅, 다시 볼 수 없는 가족. 차오르는 그리움을 안고 갱도한 짙은 어둠 속에 하루를 묻는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모집이라는 이름 아래 협박과 강요로 이루어진 조선인 강제 징집. 전장으로, 군수 공장으로, 그리고 탄광으로 뿔뿔이 흩어지며 타오르던 그들의 희망마저 한 줌의 재로 사라졌을 조선의 청춘들.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20명의 성인 남자가 칼잠을 자야 하는 참혹한 환경.
그 뭐 강아지 개들한테는 밥과 멸치를 줬지만 우리한테는 그마저도 허락이 안 됐습니다.
콩에서 기름을 다 짜내고 남은 찌꺼기 콩깻묵. 하루 500g 정도의 콩깻묵과 단무지만이 나라 잃은 징용자들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먹거리였다. 조선 침략의 원흉들이 1집 3채, 1집 5채, 2집 5채의 일본식 정찬, 가이세키 요리를 즐기는 사이 조선인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타국의 하늘 아래서 병들거나 죽어나갔다.
그들은 돈벌이를 하러 일본 땅을 밟은 것이다. 강제 징용이 아니었다.
여전히 반복되는 역사, 역사 왜곡 속에서 그들의 아픔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이상화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중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으로 하루하루 버틴 조선인 강제징용자들, 그리고 한서린 분노와 절규를 조용히 삼켰던 그들의 밥상.
밥상 위에 놓인 슬픔. 니체는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을 망각이라 했다. 가끔 잊고 싶은 기억이 도저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괴로울 때 시간이라는 진통제는 괴로움을 점점 옅게 하는 특효약 같다. 그러나 우리에겐 시간이 흘러도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픔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치욕스러운 역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그런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아닌 간결하지만 충격적인 딱 한 장의 그림이 밥상에 있었다. 당시 일제 강제징용에 동원되어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 민족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고 그들이 처한 환경은 어떠했는지가 그들의 밥상 위에 고스란히 드러나리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진실. 이제는 살아있는 분조차 찾기 어려운 강제 징용됐던 할아버지 가운데 광산에서 일하셨다는 분을 만나 당시 먹었던 밥상에 대해 증언을 들었다. 하루 500g의 콩깻묵과 단무지, 콩에 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 콩깻묵은 요즘엔 가축의 사료로 쓰인다. 할아버지는 당시에 개에게도 밥을 줬지만 조선인에게 허락된 건 콩깻묵이 전부였다고 했다. 그것이 온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징용자들에게 주어진 하루치 식량이었다. 이를 통해 당시 강제 징용자들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 수 있다. 일본 교토에는 단바 망간 기념관이란 곳이 있다. 16살 때 강제 징용되어 해방 전까지 그곳에서 일했던 고 이정호 씨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 광산을 임차한 뒤 박물관을 만든 곳이다. 일제의 만행을 고발할 목적으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지었지만 재정 위기를 겪으며 지금도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가해의 역사를 전시하는 곳이자 피해자가 직접 세운 박물관이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폐관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다는 사실도 아는 이가 많지 않다. 어쩌면 가해자인 그들이 자신의 과거를 덮으려고 하는 것보다 피해자인 우리가 외면하고 망각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 밥상이란 단어로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의 참상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들이 먹었던 것을 진정 밥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온 가족이 오순도순 둘러앉아 차는 없어도 따뜻한 밥 한 그릇에 행복한 그런 밥상. 그들이 기다린 봄은 바로 엄마가 차려준 가족과 함께 밥상 앞에 앉을 수 있는 날에 다른 말은 아니었을까?
네, 낭독에 이어서 시인과 촌장의 나무 듣고 왔습니다. 아니, 이런 콩깻묵을 봤나?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낭독에서도 나왔지만 이번 음식은 정말 밥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콩깻묵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콩에서 기름을 짜면 이제 콩기름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기름을 짜고 남은 콩찌꺼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 콩찌꺼기. 네,
콩깻묵. 거름이나 사료로 쓴다고 했지만 일제 강점기 때는 이렇게 강제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식량으로 배급이 됐어요. 그리고 못 살던 시절에는 술치개미처럼 먹고 살아야 했던 그런 눈물 어린 식품이죠.
강제로 노동을 시키기 위해 끌고 간 것도 모자라서 옆에 있는 개한테는 밥을 주면서 아니 어떻게 조선인들에게는 그런 콩깻묵에 단무지 몇 조각 줬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하네요.
그러게요. 이 낭독을 읽고 나니까 진짜 단무지도 먹기 싫어지는데요.
저도요. 단무지 안 먹을 거야 이제. 네.
앞에서 여러 가지 음식이 등장할 때마다 그 음식이 지닌 역사는 가슴 아프더라도
네.
그 음식의 맛과 효능을 이야기하면서 그나마 위로를 받았는데
그렇죠.
뭐 이번 음식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네요. 아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맛있는 음식들과 얽힌 역사 속의 이야기 잘 소개하다가 아 오늘 와서 이렇게 물컵 분노하게 되네요. 아휴, 선배님 어떠셨습니까?
근데 상추쌈,
네.
또
순무,
순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콩깻묵과 단무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네.
음식 하나하나에도 역사가 있고
그러게요.
과거가 있다는 걸 알게 네. 되면서 앞으로는 음식 먹기 전에 꼭 절하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 옛말에 여자 과거와 방귀 낀 이불 속은 들추지 말라고 했는데요. 네. 음식의 역사는 꼭 들춰야겠네요.
그러면 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더 맛이 새롭게 네. 느껴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게요.
권진영의 고전 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7월 24일 목요일 제목 따뜻한 밥상 니체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을 망각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 선물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우린 잊어버리는 거 정말 잘하지 않나? 함께 분노했다가도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분노했던 그날은 오래전의 이야기가 돼버리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또 다른 화제거리에 머문다. 폭 1m도 안 되는 어두컴컴한 갱도 안에서 500g의 콩깻묵과 단무지로 허겁지겁 허기를 채워갔던 조선의 강제징용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고된 노동에 지쳐 쓰러진 몸을 누이며 무슨 꿈을 꿨을까? 아니 꿈이라도 제대로 꿨을까? 강제징용이 아니라 돈 벌러 왔던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기는 일본. 그렇게 우기는 게 한둘이어야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이상화 시인은 물었다. 빼앗긴 들은 되찾아왔지만 우린 오늘 제대로 된 봄도 찾아온 걸까? 참담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상처받고 수없이 눈물 뿌렸을 많은 이들에게 마음으로나마 손수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은 날이다.
고질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디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MID에서 EBS 천년의 밥상과 도서출판 따비에서 조선의 탐식가들, 이상출판사에서 허균이 탐한 신도문 대작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살리엘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퀴즈 정답. 원나라의 곡물로 바쳐진 곡녀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먹었던 음식은 상추쌈이죠. 상추쌈.
네. 상추쌈. 네. 선물 받으실 분 계시죠?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네. 당첨자는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세다데스의 LS2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8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송도 트라이볼의 공개 방송. 여러분 게시판에 많이 신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고전 읽기의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